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에 좀 문을 닫아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시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신학교를 짧은 시간에 맡아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많이 돌아다니는 중에 또 이제 준비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이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의치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했어요. 없는 시간 쪼개서 이제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저도 정리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코로나가 주신 유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더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룬 게 종말론과 성경론을 잠시 다뤘는데요. 종말론, 사실은 우리 끝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역사의 종말이 있고, 틀림없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 재림하시면서 우리는 또 부활되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신천지, 신천신지에 대한 그런 일들이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의 보응하는 지옥이 실제하고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은 이제 무덤에 있는 거죠.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 하면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혼은 먼저 천국에 가 있지만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 육신이 이제 부활해서 다시 영혼과 합이라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부활체의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하늘로부터 이제 새 예루살렘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더러움의 요소들, 악의 요소들이 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고 또 죽음이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오랫도록 산다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성경의 신약 성경 여러 부분에 쓰여 있던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눈을 두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은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 우리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도 변화되고 더 이상 이렇게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지 않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고요. 그 미래를 두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지금은 찰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은 바로 그런 삶이기 때문에 또 이 영원한 천국에 차이가 있겠냐라고 얘기할 때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겠지만 그거는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분명히 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과 우리 같은 인생이 같을 리 없고 사도 바울과 그 죽기 전에 믿은 구원받은 강도와 같을 리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상급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세월 동안 살면서 영원한 인생에 어떤 상급을 쌓아간다. 그만큼 사실은 귀한 일은 없는 것이죠. 자,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실제를 내가 오늘 사는 겁니다. 그 실제를 두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 실제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미래이며 그 미래를 당겨서 살아가는 현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입니다. 자, 이게 우리인데 이제 이런 중에 우리가 앞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으로 몰고 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도가 정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도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전통적인 개혁신학, 전통적인 보수신학에는 크게 다섯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크게 주님 오실 때 제일 먼저가 전 지구적인 수많은 이방인들의 회심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엄청난 대배교와 대환란이 벌어지며 이제 적그리스도 중에 이렇게 계시록적인 차원에서의 적그리스도, 어떤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을 가진 어떤 아주 파워 가지고 있는 어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기사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민족적인 어떤 회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회심은 어떻게 보면 저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인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심은 더 이상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특별한 어떤 지위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십자가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을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 바울이 써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중에 일어날 어떻게 보면 그런 사인이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분들만 민족적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복음의 성격하고도 맞지 않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엄청난 대배교, 대환란의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대배교와 대환란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 오늘 여기 보면 26절에 보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실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미혹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걸 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좀 바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미혹받지 않게 주의해라. 그러면서 풀어냅니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자칭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이단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좀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도 동일한 어떤 그 마태복음 24장과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보면 주로 거짓 선지자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의 미혹에 어떤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혹이라고 한 것은 단순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잘 믿고 있는 이들에게 이들의 신앙을 흔드는 이런 부분들을 미혹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웠느니라. 본격적으로 이 배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냅니다. 11절을 보시면 11절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진리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진리를 믿지 않는 거짓을 믿는 이런 역사를 미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한 것이 그게 미혹이다.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확장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우리 오늘 봤던 본문 뒤에 요한 1서 4장 6절을 보니까 요한 1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지 않는 바로 그것이 미혹의 영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짧게 얘기를 좀 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우리는 오늘 지금 뭘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이 대배교와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는데 이 모든 것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 미혹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미혹은 단순히 자칭 메시아다 또 여러 거짓 선지자 이걸 떠나서 사실은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속임수와 그의 영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미혹의 어떤 역사들이 믿지 않게 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일이죠. 그게 대배교입니다. 대배교. 이 배교가 너무나 크게 일어난다고 해서 대배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저기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말씀 보존학계 이런 분들은 지금 전 세계가 다 대배교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성경을 원본 그대로를 유지한 이거를 쓰지 않고 왜 굳이 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쓴 그런 걸 성경이라고 이렇게 다 쓰고 있냐.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수 본문이 아니라 소수 본문으로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교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번역에 분명히 말씀 보증학회가 얘기하는 킹제임스 버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거기보다는 오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오류는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는 거죠.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는데 왜 오류 없는 걸 쓰지 굳이 그것을 옹호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처럼 말씀에서 떨어진 시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대배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말씀에서 멀어진 걸 떠나가지고 또 뭐 이단들, 사이비들 말할 것도 없지만요. 지금 오늘날 실제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게 사실은 교회 내에 있는 심각한 미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미혹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뿌리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을 좀 보고 제가 좀 설명을 연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장 20절에 보니까 이 2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왜 썼냐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쓴 거다. 너희들 미혹하는 자 누구냐? 2장 22절에 보니까 걔네들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걔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이거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한다. 예전에는 이 구절만 봤을 때는 성령이 계시니까 모든 걸 깨닫게 한다. A부터 Z까지 모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의 구절은 그 얘기가 아니고 뭐가 옳은지 안다는 얘기죠.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르친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미혹에 관해서 그렇다는 이게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저는 기독인들 모습들 중에 이게 실제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안 믿는다는 거죠. 이게 개탄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었다고 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전 세계 너무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혹의 역사입니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었다고 치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늘 현재형입니다.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나의 주인이 계시다고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믿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몰고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보장됐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사는 것이고 그걸 보고 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달려가는 중에 이러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아는 자가 된 겁니다. 예컨대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이 배교의 어떤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WC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독교와 가톨릭이 하나 될 수 있고 그 WCC 안에 그렇게 무상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대표기도를 하고 이거는 그 단체가 얼마나 떨어졌다고 하는지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단체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으로도 봐야 될 심각성이 너무너무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정의당이 그 포괄적 차별 금지법 지금 발의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 반대를 해야죠. 왜 그러냐? 이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를 시작해서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 전체를 무너뜨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고 당연히 뭐 청원하고 서명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역할이 뭐냐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앞으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공격들은 점점 심해질 것이고 결국 모든 세계가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동안에는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일이지만 이게 뭐냐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막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개개인이 진실로 올바른 신앙 가운데 든든하게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소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예수님을 제대로 된 자들로 믿게 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뭘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안 되면 좋겠지만요. 신세계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무맹랑한 소리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동성애 이거 왜 이렇게 통과시키지 않느냐라고 압박을 누가 주고 있냐면 유엔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 세계가 이미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치 통합이나 종교 통합이나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신세계 질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동감을 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막아야 되겠지만 성경대로 얘기할 때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배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진실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냐?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질 때에 이걸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바로 그 살아있는 믿음. 복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되겠고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걸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역할. 올바로 믿는 자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올바로 믿는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 1서를 쓸 때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2장 1절에 우리가 읽어봤듯이 아니 18절에 읽어봤듯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글 한 편 이렇게 띄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적어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사실 뭐 로마의 어떤 박해라고 하는 수준을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보니까 이제 오늘 좀 전에 시행된 것 같은데 6시부터 이제 정규 예배 아니고 모임을 가시면 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금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기도회며 구역 모임이며 뭐 성경 공부 모임이며 당장 신학교도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그래서 이거 역차별이다 이러면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역차별이에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건 막자 이런 청원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틀림없이 역차별이 맞으니까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역차별이니까 막아야 된다는 소리 누구나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부냐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보면 신앙에 대한 얘기는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행동을 요구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행동. 다 같이 해야죠. 이것이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아니라 기독교의 위험을 가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죠. 할 수 있는 한 청원도 하고 뭐 할 수 있다면 거리도 나가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복음 속에 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전 열방에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막연한 미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되어지는 성경 그대로의 시나리오입니다. 끝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 이전에 틀림없이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천년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하는 중에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사단이 천년 왕국 이후에 사단이 놓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극심한 박해가 오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신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천년 어떤 개혁주의적인 신학은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지금이 천년 기간이다. 천년 왕국이다. 그리스도께서 왕노로 타시고 성도와 함께 왕노로 타시는 이게 천년 기간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이제 사단이 묶여있다는 거예요. 묶여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보냐면 신학자들은 묶여있는 이거를 그 사단의 어떤 권세에 아니면 그 능력의 억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억제를 푸는 거예요. 푸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사단의 어떤 권세와 능력이 그냥 있는 그대로 활동하는 그런 때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이때 너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환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앞서 미혹으로 말미암아 대배교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기독교를 탄압한다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욕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이 떨어졌거든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가 됐어요. 종교. 종교가 됐는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볼 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회에 전혀 유익될 거 없으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종교가 됐어요.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기독교를 왜 차별하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왜 이 모양이 됐냐, 이거예요.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앞으로 시간 지나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비난할 겁니다. 저 거대한 가톨릭과 나중에 이슬람이 손을 잡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미 그런 시도가 일어났고요. 불교가 손을 잡고요. 전 세계 종교들이 손을 잡으면서 기독교만 비난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배교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단에서 총회에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교단적인 배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단적인 어떤 외적인 것보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왜 떨어져 나가느냐면 그동안 배운 것에, 그동안 들은 것에, 그동안 살았던 삶의 결과에요. 믿지 않았던. 그냥 적당하게 발 이렇게 디디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극악한 어려움이나 핍박이 올 거기 때문에 이게 대배교입니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가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걸 보고 가면서 틀림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핍박 아니면 그 부분들을 막아내는 역할 동시에 우리 힘을 다해서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뭘 해야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은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배교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다른 데 관심을 잡고 쏟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어느새 이게 그냥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냥 오랫동안 들어왔던 종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못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결국 이 복음만이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린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하여튼 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지금 중남미에도 크게 이제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끼리의 어떤 갈등들이 지금 심각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 심각하게 타락했거나 이 복음에 배교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이 복음에 못 맞고 우리와 함께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 하기를 원한다고 해놓고 자연스럽게 색깔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색깔별로. 구분이 되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구분되면서 여기가 맞다, 저희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안타까워가지고 글을 하나 썼어요. 글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20몇 년 전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대학생 때 이 학생들하고 같이 학사 같은 개념으로 한 몇 년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봐봐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니까. 모릅니다. 같이 살아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까까 옷 입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굴 이쁘게 화장해놓고 드러나면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스럽게 목소리 높은 친구 나오고 자연스럽게 따돌림 받는 친구 나오고 항상 밉상짓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어디 가느나 아주 저는 이기적인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주 이기적인 놈이 있어요. 모일 때는 다 같이 해놓고 이 사람들이 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저는 지는 돈 있는데 지 혼자 가서 몰래 사먹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같이 먹을 땐 같이 먹고 돈 안 내면서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아주 밉상스럽게 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막 드러날 때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밉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복음 못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못 깨달았다. 복음 못 깨달았다. 아니 그게 무슨 복음하고 얘기됩니까? 복음 못 깨달았다, 덜 깨달았다, 변질됐다, 오만 얘기가 그냥 예, 쟤 뭐 수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그걸 복음 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뭐 복음에서 멀어졌다, 타락했다, 오만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아니라 이 복음이 도대체 뭔데 복음 가지고 전부 정죄 수준으로 하는 거죠. 그때가 떠올랐어요. 사실 그 20몇 년 전에 제가 복음을 알던 때와 지금 20몇 년이 지나서 그때를 돌아봤을 때 복음을 알던 때를 볼 때 너무 유치하잖아요. 제가 이제 글을 이렇게 썼어요. 복음이라고 한 걸 숫자로 한번 얘기할 때에 한 복음이 한 1조 개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해둔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알았던 복음은 어떤 놈은 하나 알았고 어떤 놈은 두 개 알았고 어떤 놈은 세 개 알았고 이 정도 수준인데 그 두세 개 알은 놈이 하나 안 놈 보고 복음 못 깨달았다, 변질됐다, 뭐 이렇게 뭐 희미하다, 뭐 이렇게 그런 수준이 아니었겠냐. 20몇 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참 어리석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했어요. 중남미 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일들이 조용하게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일들 중에 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원래 우리가 모든 교단, 모든 교회, 모든 단체를 돕기를 이제 원했잖아요. 그래야지 세계복음화 되니까. 근데 그 모든 단체가 우리 손 컨트롤 안에 들어와야 된다?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라고. 심지어 우리가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본인 갈 길 가면서 우리하고 같이 안 간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졌고 여전히 그들은 이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뭐 두 쪼가리로 하든지 뭐 열쪽으로 하든지 뭐 상관없어요. 올바른 복음 가지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한다고 얘기할 때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앞당기고 싶어서 기왕이면 복음 들고 갈등하는 것보다 하나 돼서 가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글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마지막 때다. 정말 마지막 때다. 교회에 이런 정부가 나서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일제시대 때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머리털 나고 이런 경우에 사실은 처음입니다. 예배를 금지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교회의 차별이 맞습니다. 예. 들고 엎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뭐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면 충분히 그럴 때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분명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는 거죠. 뭘 원하시냐. 거리로 나가서 데모하기 전에. 국민청원, 조금 전에도 이제 뭐, 누가 올라가죠. 저도 청원하고 올라왔는데, 국민청원 하면서 소리 내기 전에 좀 깊이 보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누구며, 우리를 왜 부르셨냐. 왜 부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차별한다고 해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하긴 하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들 개개인의 신앙을. 정말 묻고 싶어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선교하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선교하기 힘들고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손들어야 되겠지만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묻고 싶어요. 왜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됐냐?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됐냐? 왜 전 세계가 이러냐?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신앙이 중요합니다. 진짜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쭉 봅니다. 미혹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짓 선지자를 넘어서서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미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도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에는 충격적인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누굴 얘기합니까? 즉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누굴 얘기합니까? 미혹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편지의 대상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이들을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런 배경하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인데 그 즉 그리스도가 지금 뭐하고 있냐?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겐 또한 아버지도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겐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그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었던 게 뭡니까? 이들이 뭘 들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듣고 믿어야지 주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24절 계속 더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복음만에 거해라. 그게 전부입니다. 시종일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혹의 때입니다. 지금 미혹의 때고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만든 미혹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미 이 미혹은 전 세계에 충만합니다. 이미 충만합니다.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배경을 그렇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움을, 환란을 주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게 대배교의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고, 어떤 분들은 신학자가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 명. 뭐 교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는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권세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시대를 조금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계속 모인다는 얘기는 컨트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경제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정부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 개인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치를 통해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힘이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6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래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먹지도 못할 것이고 자녀들 교육도 못 시킬 것이고 어려움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일어남을 조금 늦추든지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어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좀 방해 역할을 할 뿐이지 이건 틀림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야 되겠냐는 거죠. 진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그 능히 복음으로 이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이 믿게 하는 일들이 전달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배교 때 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제대로 도와야 될 뿐만 아니라 한 명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창수가 날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게 우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눈 열려야지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든지 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너무 많은 부분들에서 충분히 넘어질 수밖에 없다.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뭐고 올바른 신앙이 없으면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인생 동안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이게 금방 지나간다니까.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두고 뛰면서 이게 우리가 부른 구호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큰 책임이면서 축복인데 이걸 염두에 두고 볼 때 저는 항상 속도가 너무 아쉬워요. 이 정도가 아닌데 더 빨라야 되는데 더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그래서 저 이제 우리 중남미 분들한테도 글을 쓴 이유가 조금 더 앞당길 수 없겠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사실 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싸우는 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은 그분들의 어떤 그분들의 모습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부분들은 약간 좀 극단적인 극단파가 있어요. 예, 극단파. 예, 12강 27강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극단파. 아주 극단파. 성경에 있는 뭐 딴 얘기하면 저 못 깨달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극단파가 있어요. 예, 누군지 아시겠죠? 예, 저 창원하고 관련이 있는데 극단파. 극단파. 또 한 그룹은 뭐냐면 비교적 온화한 파. 이렇게. 이런 파예요.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게. 근데 여는 여 보고 못 깨닫다 얘기하고, 여는 왜 극단적인 이거예요, 이거. 그럼 있을 수 있지. 우리 안에서도요. 우리 안에도 MBTI다 틀린데.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도 난 틀린데. 저하고 제 와이프도 틀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와이프 없을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99% 맞다. 집에 가서 엄청 혼났습니다. 뭐 99% 맞냐? 1% 맞지? 이러면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99% 얘기하더라고. 집에서 들었던 것이. 우리 안에서도 성향이 다르고 뭐 다른데 복음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당세복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뭐 그런 게 뭐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품어버리면 되죠. 제가 품어버리면 됩니다. 왜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속도를 좀 앞당길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난하는 시간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비난할 시간이 어딨냐 우리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했길래 여기에서 지금 편가리게 하겠냐. 하나 돼가지고 빨리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얘기죠. 사실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단체 만들 의향이 없기 때문에. 혹시 저와 같이 가지 않아도 저는 상관없어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저를 알아요. 제가. 예. 제 같은 수준이 어떤 존재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혹시 우리와 같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 니네끼리 해 해서 모든 우리가 찾은 100개국의 사람들이 다 딴살림을 차려도 전 상관없어요. 딴살림 차려도 이게 이제 꿈불에 돈만 굳어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굳어진다 이거. 상관없어요.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저들이 복음을 받았고 저들이 나라를 살리고 저들이 대륙을 위해서 저렇게 그럼 우리는 또 편안하게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데로 가면 되죠.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는데 우리가 누구며 뭘 믿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가? 결국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에 오늘 요한일서 2장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 눈앞에 있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받은 구원은 너무 엄청남. 저는 이 말밖에 못하게 이거 말고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가 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표현력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피로 받은 구원은 너무 엄청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영원한 부활의 상태로 부활체의 몸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너무나 엄청난 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시 주님 오실 날에 틀림없이 전 세계가 복음이 전달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틀림없이 성경 그대로 이스라엘의 돌아옴과 대배교와 대환란과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엄청난 기적과 어떤 기사들, 표적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그런 마지막 때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배교와 환란이 있기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 미혹이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에 거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입니다. 그게 미혹의 역사예요. 그 미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절대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 열방에 전해서 우리와 같이 그들이 믿게 하는 그것보다 더 우선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로서 해야 될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너희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알고 있다는 거죠. 늦출 수 있다면 아니면 경감할 수 있다면 동참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이 왜 꼭 교회에서 정치 얘기합니까?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중요할 때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냔 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는 다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진실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되어질 일들을 두고 사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이 되어질 일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푸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항상 있던 일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일어날 계시록과 오늘날 일어나는 상황을 절묘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가 왔다. 물론 뭐 상황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계속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서 마치 저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일어나는 일들,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일들이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저 결과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면 필요한데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하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때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건 충격적인 얘기 아닌가요? 저는 충격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날 상태입니다. 예. 이미 너무 미혹해서 이미 너무 복음에서 떠나 있으면서 떠나 있는 상태로 자기 상태를 알지 못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지 못하면 뭘 해야 될지 뭘 믿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풀어내는 중요한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좀 깨어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복음 앞에 민감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민감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하라는 거죠. 성령론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풀어낸 부분들이 있는데요. 모든 성령의 역사의 목적은 성령이 사역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것이 성령이 그렇게 왜 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또 우리가 바로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죠. 구원 받은 자에게 계속 성령이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성도를 성화시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끊임없이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가장 정확한 성령 인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그렇다고 하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통역할 때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같은 이 얘기를 통역으로 제가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든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철야 때 좀 깊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수요 예배 나타나면 교육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요. 오늘 혜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혜진 목사가 다음 주엔 누구인지 제가 이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조금 기대하시라. 일단 제가 누군지 이름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분의 메시지는 우리가 좀 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구원받았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구원이 뭔지 정의부터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올바로 구원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완벽합니다. 어떻게 나의 죄가 씻김을 받았는데 다시 그것이 무효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좀 그런 흔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 구원받았으면 변화가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생명 얻는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회개의 정리는 뭐냐면 여러 가지 회개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없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없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없다. 회개 안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너무 큰 구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너무 크다는 생각만 그밖에 안 드는가. 이야,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했나. 이게 이 큰 구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 큰 구원 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 큰 구원을 전 열방에 전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예. 그걸 하면서 이미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런지 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해야 될 일 아셔야 됩니다. 그의 안에 가라. 그의 안에 가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 지구적인 이방인들의 돌아옴과 이스라엘의 회심과 대배교와 대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엄청난 기적과 표적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도 그럼 당황하지 않고 예, 성경대로 되어짐을 알고 지금부터 그 모든 시대와 세대를 넘어설 수 있을 그 모든 일들에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반석 같은 믿음 우리가 매일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전 열방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전 열방에 전달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부르짖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가하고 믿게 하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제대로 믿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한 이후에 동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정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미 기름 부음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바로 그 믿음 가운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은 틀림없이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다시 오심 이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들에 환난 가운데 있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이 믿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이 믿음을 전 열방에 전달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믿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역할 전 열방에 가서 바로 믿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역할 우리 대 우리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정말로 깨닫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신 동역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참으로 믿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음 가득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